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원래 연말에는 은행의 대출 곳간이 비고 새로운 실적은 새해에 만들고 싶어 해서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올해는 유례 없는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시장에 여러 기현상이 나타나는 중인데요. 고액 담보는 대출 한도가 줄고 반대의 경우 한도가 늘며 저신용일수록 금리가 떨어집니다. 또 2년 사이 기준금리는 많이 하락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은 다시 6%대로 뛰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할게요. 11월 17일 월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김건모 서울의 달 들으셨습니다. 8425님, 코인은 파랗기만 하고 단풍만 빨갛게 물들었네요. 언제 풀릴까요? 왜 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라임 칭찬 먼저 한번 하고 갈게요. 슬픈 얘기인데 코인은 파랗고 단풍은 빨갛고 이거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가 안 내릴 것 같다 지금 헷갈리잖아요. 연준이 딱 1과 2분의 1 쫙 반으로 쪼개져서 내리자 말자 1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 어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고용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지난번에 내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금리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투심이 요즘에 거품론 이런 거 나오면서 약간 얼어붙었는데 또 이러다가 코인 가고 빅테크 가고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가고 시클리컬 가고 보통은 순서가 그렇거든요. 해 바뀌기 전에 요 흐름이 바뀌려나 요거는 12월에 FOMC 끝나고 한번 보시죠. 자, 김병덕님, 예금금리도 살짝 올랐네요. 주거래은행이 3.1% 예금 나왔더라고요. 대출금리보다 많이 낮지만요. 그러게요. 조금 이따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이 금리 추가로 안 내릴 것 같은 사인을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셔서 지난주에 채권시장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두루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죠? 자,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잠시 후에 국내외 시황 볼 텐데 오늘 코스피 한 2% 가까이 올라서 출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폭 키워가네요. 지금 7% 가까이 오릅니다. 자,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뉴스 1타 경제 이슈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월요일에 트렌드 속의 돈 얘기하는 맨손 경제 준비하고 있는데 눈썹 문신, 치아 교정, 라식 수술에 쌍꺼풀 수술, 코 수술까지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요거 수능 끝나서 수험표 들고 오시면 할인해드릴게요. 요거구나 하셨죠. 근데 땡이에요. 여러분 이게 국군 장병들이 군복무 기간에 선호하는 시술이래요. 아니 군대에서 이걸 할 수가 있나?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실제로 보니까 군부대 주변에 그렇게 치과가 많이 생겼답니다. 군복무 하시면서 치아 교정하세요. 이런 마케팅 한다고 하는데 요즘 군대 트렌드 한번 알아보고요. 또 최근 일본에서는 화이트톤의 감각적인 테이블 한 켠의 디퓨저. 이게 서울이야 도쿄야 하는 한국식 인테리어가 유행이래요. 왜 그러는지 알려드리고 또 현지 시간 13일 미국의 인공지능 가수 브레이킹 러스트가 미국 빌보드 컨트리 차트 1등 했습니다. 헷갈려요. 그러면은 이걸 창작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거 상 받으면은 누가 받으러 가야 되지? 이 기계 돌린 사람이 받으러 가나? 전기코드 꽂아준 사람이 받으러 가나? 헷갈리시죠. 앞으로 IP는 또 누가 갖게 되는 건지까지 자세한 내용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장 어땠습니까?
네, 뭐 그 결과는 안 좋았지만 과정은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취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뭐 당 초반에는 일본 키옥시아발 악재랑 AI 버블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뭐 2%대 가까운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을 했지만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대규모 유입이 됨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거의 2% 가까이 밀렸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이기는 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거품론이 심심함에 한 번씩 불거지고 이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인공지능계의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는 주가가 그래도 조금 버티고 있는데 그 외에 뭐 AMD, 팔란티어 대부분 AI주들이 요즘에 고전을 면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에서 나름의 이제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엔비디아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도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잘 나오고는 못 나오고가 중요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그 전망 저희가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게 얼마만큼 투자자들의 예상치를 높게 발표하는지가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중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분을 그 유럽이나 이제 뭐 그 아시아 쪽에서 얼마나 상쇄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래픽카드 GPU에 대한 수요 전망을 시장에 설득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컨센 상위 여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AI 산업 전반의 수익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성 지표인 매출 총 이익률 이게 아마 이제 뭐 외신이나 이런 데서는 GP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 최근에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레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외국인의 월간 코스피 순매도 규모가 역대 세 번째로 컸다고 하는데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거 이건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 11월 지난 2주 동안에 보면은 9조 원을 팔았어요. 이거 숫자만 들고 보면은 정말 압도당할 만한 수치이긴 합니다. 역대 1위가 그 코로나 팬데믹 20년 3월에 12조 원 팔았고 그다음에 2위가 올해 4월에 상호관세 쇼크로 9.3조 원 팔았는데 그 다음으로 높은 거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역대 사례 대부분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급의 리스크가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를 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나 버블 논란만 가중이 되고 있지 뭐 미국 AI 업체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는 밝아요. 또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의 이 같은 순매도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냥 단순 이제 차익 실현 속도 조절 성격의 순매도지 그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압도당하지는 말자. 참고로 외국인이 20년 이후에 그 과거 역대 1위랑 2위 사례 때 코스피 지수 대가 2000대였고 지금은 4000대잖아요.
네.
그 전체 비중 자체에서는 좀 차이가 덜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에서 5%대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코스피가 2% 가까이 지금 그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살짝 취약한데 그래도 0.5%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날에 이제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챙깁니다. 일타 경제 이슈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썰렁해졌죠.
네,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일은 영하권이라고 하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다니세요. 근데 첫 번째 소식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좀 따숩지가 않네요. 요즘에 집값이 워낙 비싸다는 얘기는 뭐 늘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첫 집을 마련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 조사한 결과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7.9년, 그러니까 8년 가까이 걸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23년 7.7년보다 약 두 달 정도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까지 체감적으로 계속해서 더 오래 걸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전체 평균이죠, 모든 지역.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구입 여력을 보여주는 이 대표 지표가 사실 우리가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입니다. 이 지표는 그대로 이 지표는 일단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무 소비를 하지 않고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6.3년 정도는 모아야지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권은 조금 더 높았는데요. 네. 수도권은 8.7배, 서울은 13.9배. 그러니까 즉 14년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연봉을 모아야지만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밥도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차비도 안 쓰고요.
네. 아무것도 쓰지 않아야 14년을 모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6.3배로 이제 변화는 없었고 도지역 같은 경우에 3.7배에서 4배로 올라서는 등 이런 지역 간의 격차는 조금 있었는데 지역 간 격차는 일단은 좀 더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또 이외에도 임차 가구의 부담을 나타내는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도 나왔는데요. 네. 이 전국 중위값 기준이 15.8%로 있다는 전년도보다는 동의를 했습니다. 수도권은 오히려 좀 준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광역시나 도지역도 감소를 해서 임대료 부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완화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1인당 주거 면적이 약 10.9평으로 지난해와는 일단 동일한 수준이고요. 다만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3.8%로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결국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좀 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 마련하기까지 오래 걸리고 수도권은 더 오래 걸리고 또 지역별 주택가격 부담 격차도 좀 커지고 있는데 임대료 부담은 조금 완화되는 지표별로 좀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을 마련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니까 네. 무서워요. 최근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단이 다시 6%대를 넘었습니다. 이게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2023년에 한참 네. 고금리였던 그 당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아니, 기준금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기준금리는 하락세인데 네. 이 대출금리가 2년 만에 다시 6%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자체로 지금 현재도 대출 문 자체도 좁아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금리까지 오르니까 실제 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이 4대은행의 고정금리가 6% 초반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하면 보면은 은행들이 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은행채 금리잖아요. 근데 이 은행채 금리가 몇 달 사이에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0.56%포인트가 뛰었는데 이 주담대 고정금리도 거의 그만큼 뛰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신용대출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신용도가 가장 높은 1등급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두 달 사이에 0.2%포인트가 올랐고요. 네. 이 은행채가 오르니까 똑같이 따라 올라간 흐름으로 보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올랐습니다. 여긴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게 코픽스입니다. 이 코픽스는 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은행이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기준이 그대로인데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건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네.
이게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은행들이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가산금리, 금리 상승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는 떨어졌고 전반적인 시장금리는 근데 왜 올랐을까?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시장금리 상승에는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의 영향이 좀 큽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가 인하 금리 인하가 정말로 가능할지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시장은 이 금리 인하가 그럼 빨리 오지는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채도 같이 오르고 결국에는 연쇄적으로 이 대출 금리에 같이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대출 문이 좀 더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기고요. 또 이 대출 한도를 좀 계산할 때 쓰는 DSR이라는 이 규제는 금리가 오르면 똑같은 소득이어도 상환해야 될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를 0.09%포인트 올리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도 했고요. 시장 금리를 반영하는 다른 은행들도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게 그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이창용 한은 총재 발언이 최근에 금리 인상을 촉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최근에 경향성은 어쨌든 정부 정책 방향이 가상금리도 좀 올리고
네.
대출 성향을 깐깐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부합한 측면이 있는데 여하간 지난주에 난리가 났었던 건 이 발언이에요.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금리 인하의 폭, 시점 혹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을지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even change of direction 그러니까 금리를 심지어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돼서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아, 6% 금리는 너무 부담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은행권에서는 신용점수가 낮은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오히려 저렴하고
네.
그거보다 신용이 좋은 분들이 더 비싼 이자를 낸대요.
네.
이게 은행권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네, 원래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좀 더 높으면 금리가 낮은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더 싼 이자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은행의 9월 신규 가계대출 금리를 봤더니 이 원칙이 뒤집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은행에서 신용점수가 601점에서 650점인 고객 금리가 평균 6.19%인데 그보다 더 신용도가 낮은 600점 이하 고객 금리가 5.98%로 더 낮은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전현상의 배경으로 사실 이번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포용금융, 상생금융 뭐 이런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이런 금융비용을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금리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실제로 서민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최근에 대통령이 금융을 좀 계급제에 좀 비유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비싼 이자를 부과하는 이 구조를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의 압박성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선 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압박이 올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우려가 좀 현실화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신용도 높이려고 우리가 정말 공과금이나
네.
왜 통신요금도 절대 연체하지 않으려고 알뜰살뜰 모았던 내 신용점수가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좀 고민이 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기존하고 질서가 너무 달라지니까. 자, 그리고 지난주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이걸 도장을 꽝 찍는 팩트시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재개 또 주말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주요 그룹 총수들을 만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많이 투자해달라 이런 환담이 좀 오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린 후속 민간 합동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 최근 협상 타결이 기업의 공이 컸다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뭐 현대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강모 회장을 비롯해서 ST현대, 셀트리온, 한화 이런 주요 그룹들의 총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감사 인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국내 투자 확대를 좀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좀 커지면서 국내 투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만큼 이 기업이 균형 있게 국내외 투자 방향을 좀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방 산업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 산업에 좀 투자를 많이 해달라, 지역 경제에 마음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강조도 같이 했습니다.
네, 재계에서도 국내 투자하고 대규모 대규모 고용을 약속을 했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요청에 곧바로 투자 카드를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향후 5년간 45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추진을 할 거고요. AI, 뭐 반도체,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핵심 거점을 세울 계획입니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건 반도체 투자 확대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평택 사업장에 2단지 5공장에 골조 공사를 이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8년에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 평택 단지가 앞으로 삼성 반도체의 미래 사업장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외에도 삼성 SDS는 뭐 전남의 센터라든지 구미의 데이터 센터, 삼성전자는 광주 공조기기 생산 라인, 삼성 SDI는 울산 배터리 라인까지 검토하는 등 지역 투자를 좀 폭넓게 준비 중이고요. 이재용 회장은 더불어서 국내 산업 투자에 대한 좀 우려가 있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다방면으로 지금 투자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현대차그룹도 5년간 125조 원이 넘는 국내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뭐 연평균으로 따지면 직전 계획 대비 40%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AI, 로봇, 그린 에너지 분야에 좀 투자를 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할 예정이고요. SK그룹도 뭐 용인에만 60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LG그룹도 5년간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60%가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 SK, 현대차, LG 이 4대 그룹이 내놓은 이 중장기 국내 투자 규모만 8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가 되면서 여기에 조인트는 왜 붙었느냐? 백악관하고 용산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이 얘기입니다. 서로 같은 입장이다. 근데 그동안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이 있어서 내년도 전망하기 어렵다는 얘기 있었는데 네.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치를 올려잡는 곳들이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런 흐름이 경제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한국은행이 글로벌 통상 환경이 내년 성장의 최대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꼽혔는데 이번 합의가 비관시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더 낙관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은행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계속 올려잡고 있습니다. 우선 뭐 KDI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1.8%로 올렸고요. 이 시티는 2.2%까지 성장을 제시하기도 했고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도 2%대 초반에 성장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점을 높게 산 것 같고요. 다만 2%대 성장 이 진짜 실현될지 여부는 좀 앞으로 반도체 업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분석이 좀 더 많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이 개선이 되면 성장률 반등은 우선은 가능은 하지만 네. 경제 구조를 좀 고려하면 바로 내수 호조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 반도체 중심 수출이 바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거나 뭐 소비나 서비스 흐름으로 확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건설업처럼 이 내수가 큰 축을 이루는 이 산업이 조금 더 회복 신호를 보여야지만 좀 더 내수가 활성화되고 체감 경기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 사업이 드디어 이제서야 첫 삽을 떠요. 이 얘기 한 지 되게 오래된 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동해전 했던 네. 이런 사업입니다. 드디어 11월 27일에 첫 삽을 뜹니다. 이번 산업은 뭐 도보권 안에 오피스, 아파트, 오피스텔, 뭐 리테일, 뭐 의료, 교육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고밀도 이 도심 기능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행정 절차도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고요. 주택 공급도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13,000가구 공급 계획이 있는데 안에서는 이제 내부에 있는 6,000가구 외에도 8,000가구까지 늘려서 총 이제 15,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으로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려는 그런 해결책으로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8년까지 기반 시설을 조성을 하고 2030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고요. 앞으로 이제 새롭게 바뀌는 이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 상황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1시 테크를 알려드려요. 친절한 연맷이 부동산도 재테크도 모두 알려주는 여긴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트렌드를 통해 돈의 이면까지 봅니다.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소름. 두 분 진짜 이 정도로 친한 사람들이어서.
맞아요.
텔레파시.
맞습니다.
저는 지금 들어오시는데 스티브 잡스 두 분이 동시에 들어오시는 줄.
아, 네.
저까지 입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앞으로 매일 아침 단톡방에서 뭐 입을 건지.
저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변고 없이. 아니 근데 제가 주말에 그 오랜만에 10년 전에 드라마를 한번 봤거든요. 여기 SBS에서 했던 애인 있어요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여러 명장면 중에 지진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어떻게 2년 2개월 동안 군대 한 번도 면회를 안 올 수가 있니? 아, 그때는 군대가 2년 2개월이었구나. 26개월 아닙니까?
네.
근데 요즘은 군대 가서 복무하는 기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 18개월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 중에 이 18개월 동안 예뻐져서 나간대요. 이게 살이 빠져서 그런다는 뜻일까요?
네,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입대를 앞둔 남성들의 이제 최대 관심사가 치아 교정이다라고 늘 하는데요.
잠깐만, 입대를 앞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군대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가지런한 치아가 아무래도 좀 자기 관리의 상징이자 옛날부터 부의 이제 상징으로
갑자기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군 복무 기간을 활용해서 치아 교정에 나서는 국군 장병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복무 기간이 한 18개월에서 21개월 가량이 되는데 네. 이 기간에 치아 교정술을 받아서 사회에 복귀하려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병원들도 훈련 중에 좀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한다거나 뭐 혹은 외박이나 휴가 일정에 맞춰서 내원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군 복무 기간에 치아 교정을 하면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어떤 장점이 있죠?
있는데요. 네. 하루 일정이 워낙 규칙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정기를 이제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외부의 다양한 유혹 없이 이제 정해진 패턴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탈이 될 일이 없다 그런 점을 이제 장점으로 앞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인 교정 이라고 이제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네. 블로그에 굉장히 많은 이 병원들의 홍보글이 나오는데요. 치과들은 한 20대 중반까지는 치아가 잘 움직이기 때문에 2년 내에 교정을 뭐 끝낼 수가 있고 또 치과에 자주 오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교정 기술이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미 서울 강남의 유명 교정 치과들은 이런 군인 전용 예약 전화까지 두고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전국 군부대 주변에도 치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치과 얘기를 해서 치아 교정이라는 게 제 기억으로는 주변에 치아 교정하시는 분도 엄청 고생하고 막 병원도 자주 가고
맞아요.
이게 군대 밖에 있어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그 정도 서비스가 된다. 이것도 놀랍습니다만 치과만 가는 게 아니래요. 안과, 라식, 라섹 이것도 많이 하고 성형외과도 군복 입은 장병들이 꽤 찾는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네, 먼저 그 시력 교정술을 받으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용의 목적도 있겠지만 훈련 중에 뭐 안경이 파손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불편에 의해서 좀 많이 시력 교정술을 받는다고 하고요. 또 별도로 코를 좀 높이거나 쌍꺼풀을 만드는 성형수술
복무 중에?
네, 아니면 모발 이식술 그리고 눈썹 문신을 받는 군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기로는 요즘에 이제 군복을 입은 채로 상담받으러 오는 장병들이 굉장히 많다. 뭐 말년 휴가가 아닌 중간 휴간 기간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뭐 예약을 잡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현역 장병의 새로운 트렌드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즘에 왜 이렇게 군 복무 기간에 네. 이렇게 성형 시술에 관심이 많을까라는 분석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 의사분은 아무래도 휴대폰을 요즘에 사용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정보를 자주 접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장병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병장의 기준으로 월급이 200만 원을 좀 넘는 수준이 되면서 과거에는 좀 성형수술 받으려면 부모님께 좀 도움을 받았어야
그렇죠.
됐는데 이제는 도움이 없이도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도 많은 장병들이 이제 찾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병원들은 이 전역 후에는 사실 복학을 하고 뭐 취업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좀 할 일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수술하고 회복 기간을 보내기엔 좀 시간이 아까우니 이 병장 시기에 휴가를 활용해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전역할 때는 이미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눈과 코로 이제 사회에 복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이앤 비님께서도 아우 저희 아들도 군복무 중에 치아 교정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군복무하면서 운동, 독서 더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한다고. 근데 이광수 기자님 이거 궁금해요. 제가 네. 미필이라 그런가 군대에서는 뭔가 되게 힘든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요게 어떻게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저도 그래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안 됐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군복무 끝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역시 세월이 빨리 변한다 아, 이런 걸 그렇구나. 느꼈는데 네. 그래도 요즘에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용인해 주고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해 주기 때문에 좀 이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우리 이분들 덕분에 밥 네. 먹고 자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봉사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함도 있는데 생경한 분위기이기는 해요. 병영 개선으로 부대 생활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고 급여도 인상된 덕이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현재 기준으로 2병 월급이 75만 원, 1병이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들어서 정부의 매칭 지원금까지 받으면 병장 같은 경우에는 20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수준이죠. 최저임금 병장 기준으로도 해도요. 이 최저임금 수준인데 여유 있는 중산층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 미용 시술에 쓸 수 있는 가외 돈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이거 모아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누구라든지 이제 성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들은 부모님께 성인인데 이제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고 네. 월급 받아서 분납하세요라고 이제 군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군 장병을 위한 할인 프로모션 거는 것도 많고요. 특히 이제 코 성형에 대해서 코걸이나 아니면 비중격 망곡증 이 진단, 그러니까 질병 진단을 받으면은 이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적용이 돼서 실제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0268님이 아우 오해의 소지가 살짝 있는데 군대 병원에 세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군대에서 해준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죠. 내 돈 내 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군마트 PX도 이전보다 제품이 다양합니까?
네.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에서도 2030 남성을 또 굉장히 겨냥하고 있는데 특히 이 군마트가 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이 화장품 브랜드들 사이에서 사실 군마트에 입점하는 것이 약간 브랜드 이미지에 좀 저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좀 꺼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는 앞다투어서 이제 PX 군마트에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20대 초반 남성들이 이제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때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뭐 제대 후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초기 팬덤 형성을 위해서도 이제 군마트에 많이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막 군마트에서 좀 입소문을 탄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가 오히려 입소문을 타서 다이소에 이렇게 진출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군마트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품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최근에 뭐 뷰티 디바이스까지 군마트에서 살 수 있도록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대상이 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유 청춘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복무하는데 현실화하는 그 작업들 뭐 그 군인들의 월급이 인상되는 건 시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기자님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군대에 있으면은 약간 그 꾸미기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멀어질 것만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 쪽에 신경을 계속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져서입니다. 이 젊은 층의 취업난 속에서 스펙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외모도 스펙이다 좀 이런 얘기가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꾸려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또 연애나 이 결혼 시장에서 2030 여성분들이 남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최근 MZ세대 대상으로 해서 연애나 결혼관 조사를 했는데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적인 이성의 조건으로 여성의 70%가 남성의 외적 호감도를 꼽아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은 뭐 남자의 성격을 볼 것이다, 아니면 경제력을 볼 것이다라고 갖고 있는 기존의 통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성의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1위 조건으로 꼽은 것은 이해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이 군은 저출산과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징집 병사들의 자격증 취득 그리고 대학 편입, 어학 공부, 운동 등 각종 자기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외모 관리도 지금 폭넓게 용인하는 추세고요. 이 미용 수술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군의관에게 뭐 관련 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수술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 외출, 휴가 받기도 지금 수월한 분위기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국내 화장품 업계도 이제 남성들을 위한 품목을 확대를 하고 있고 남성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른 남성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도 메이크업한다 이런 인식이 시장 주류로 좀 옮겨가고 있는데 시장 조사 기간의 결과를 보면은 이 만 18세에서 24세 한국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메이크업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매일 화장을 한다라고 답한 비중도 17%가 됐으니까요. 이런 추세나 흐름은 계속 이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우리 한운님께서는 늘 와주시죠. 고맙습니다. 저 때는 상병 이하 폼클렌징 금지, 일병 이하 샴푸 금지였는데 야 세상 바뀌었네요. 저도 옛날 생각나요. 제 동생이 저기 가평에 있는 횃불 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횃불회관에서 만났을 때 겨울에 얼굴이 너무 상해가지고 야 너 얼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뭐죠? 그
위장 크림.
네. 캐모플라주 안에 그거를 발랐는데 이게 너무 독해가지고 얼굴이 다 일어났다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만 요새는 그것도 사제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성들이 미용에 신경 쓰는 걸 글로벌 현상으로 봐야 한다. 중년 남성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미국 빅테크 업계의 중장년층 남성 사이에서는 최근에 성형수술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빅테크 업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안면교상, 그러니까 이제 피부와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이죠. 이런 거라던가 뭐 눈꺼풀 수술 등으로 좀 젊은 외모를 장착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한 성형외과 의사는 최근 5년 새 뭐 IT 업계의 남성들의 성형외과 수요가 한 5배 정도 증가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이전 대비로 뭐 안면거상 수술 상담이 뭐 25% 늘었고 눈꺼풀 상담도 50%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사실 좀 더 젊어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가해왔지만 이제는 남녀 모두 좀 같은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고 좀 젊어 보여야 좀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비춰진 실리콘밸리에서는 좀 특히 더 그런 경향이 있어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비만 치료제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다소 늘어진 분들이 특히나 이런 성형수술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게요.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예뻐지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야 남녀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민경님은 아 우리 남편도 신경 좀 썼으면 좋겠는데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번에 일본 집으로 가보니까 여기에도 집 꾸미느라 한창 분주하대요. 근데 일본의 집이라고 해서 사진을 봤는데 아니 이거 일본 집 맞나요? 한국 집 스타일로 꾸며주세요 하는 K 인테리어에 일본의 청년들이 푹 빠졌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네,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 한국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인기 있는 인테리어 플랫폼이 일본에도 진출을 했는데 이게 출시 1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일본어로 한국 인테리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를 태그한 게시물이 78만 건이 뜹니다. 봤더니 정말 한국인 친구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방, 한국풍 거실 같은 키워드도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신문이 이제 지난 9월에 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거 SNS상에서 한국 느낌의 방꾸미, 한국 느낌의 방꾸미기를 하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라고 짚으면서 일본 인테리어 업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지금 좋아한다고 하는 K 인테리어가 혹시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거주하셨던 막 그 주춧돌 있고 막 그런 느낌 그런 나온 거예요?
네, 외국인들이 워낙 북촌 한옥마을 좋아한다라고
왠지
하잖아요.
왠지 그게 딱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금 일본 MZ분들이 말하는 이 K인테리어는 이 전통 한옥 과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고요. 좀 현대적 감성의 한국식 공간이래 좀 스타일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인테리어로 인기 있는 성수동 카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수동 카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제가 게시물을 봤더니 성수동 카페 같은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달라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로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꾸몄다라고 자기의 집을 자랑도 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벽면은 흰색이고요. 테이블은 둥근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소품이나 가구도 나무 색상이 드러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 뭐 TV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 기자님 거기에서도 보면 일본식 인테리어도 분명히 트렌드가 있을 건데 왜 우리나라 스타일로 꾸미고 싶어해요?
네, 아무래도 콘텐츠가 그 시작으로 보이는데요. 외신은 이 열풍에 대해서 일본의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 드라마나 K-팝을 통해서 한국식 인테리어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내 집에도 구현하고 싶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인테리어 소품들이 좀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것도 인기 비결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일본에는 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좀 좁은 집들이 많은데 이런 집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러그라던가 간접 조명 이런 거 하나씩 좀 달아도 전체 분위기를 좀 새롭게 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또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SNS에 보면은 1만 엔으로 완성한 한국풍 거실 뭐 혹은 100엔샵 소품으로 K감성 방 만들기 뭐 이런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수경님께서 아 예전에 우리가 북유럽 스타일 많이 따라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간결하고 심플한 K인테리어가 좋습니다 하셨고 아 그러네요. 가성비 얘기도 많이 등장을 하는 거 보니까 요 한동안 유행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이 K드라마에 나왔던 배우가 사는 집처럼 우리 집 꾸미고 싶다. 따라해볼 만할 것도 같고 그나저나 미국에서는 그 권위 있는 음악 차트, 빌보드 차트, 컨트리 부문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노래가 1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1등을 이렇게 하면은 인공지능끼리 순위 다툼하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나? 이게 됐다고 하면은 상은 누가 받으러 나와야 되나? 이 고민이 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AI 가수 브레이킹 러스트의 워크 마이 워크가 미국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차트는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네. 해당 곡은 지금 스포티파이에서도 350만 회 이상 재생이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지난 9월에는 AI R&B 가수 자니아 모네가 만든 레꼬레꼬가 가스펠 차트의 3위, 그리고 How Was I Supposed to Know가 이제 R&B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 예술 분야에서도 AI가 잠식하고 있다, 좀 이런 두려움이 나오면서 앞으로 그러면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래를 딱 들으면 조 기자님, 청취자들이 아유 이거 인공지능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한눈에 막 느낌이 오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음악 업계에도 지금 좀 긴장할 것 같은데.
네,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일단 높은 음원 수익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AI가 만든 음악에 대해서 뭐 큰 거부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뭐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AI 뮤지션인지 사람인지 아예 모르고 듣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들어보니까 진짜 모르겠네요. 네,
저도 처음에 들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오늘 음악이 죽었고 음악 산업의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또 AI 가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음악 업계에서도 뭐 저작권 침해라든가 인간 창작가의 이런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 대체로 알 수가 없다는 건데 달리 생각을 하면 아 그럼 누구나 작사가 작곡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AI 작곡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들이 뮤지션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 작곡기라는 그 단어가
단어가 좀 생경하죠?
굉장히 생경하네요.
생경하죠.
네.
그래서 시집을 15권이나 낸 시인이기도 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런 음악 제작 툴로 지금까지 한 500곡을 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허스키한 보이스의 서정적인 발라드를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은 뚝딱 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간편하게 자신의 플랫폼에 이제 음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소설가가 그래서 수천 권의 책을 썼다. AI 툴을 활용해서 이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저작권이에요. 만에 하나 뭐 정말 막 상이라도 받는다. 그럼 누가 올라갈 거냐. 앞으로 저작권료가 발생을 하면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거 어떻게 돼요?
네, 저작권 문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한국과 미국 모두 이제 AI로 제작한 음악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AI임을 밝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AI로 만들어서 저작권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고요. 이 주요 음반 회사들이 그 AI 작곡기 회사와 지금 이제 법적 분쟁을 놓고 이제 계속 법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이제 관건입니다.
네, 과도기 같죠. 지금까지 국민일보 이광수,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조한성 두 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태종님과 박범준님께서 사이버 가수 아담 소환하시네요. 아, 우리 아담 형은 시대를 너무 빨리 태어나셨어. 이제 음악 시상식에 아담 나오겠네요 하셨는데 진짜요. 이제는 버추얼 가수만 모아서 하는 콘서트도 이미 했습니다. 시대가 진짜 빨리 변하죠. 내일도 오전 11시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